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와는 별개로 미국과 호주 관계는 강력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과 머리스 페인 국방장관과의 4자 회담을 위해 오늘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기후변화 협정이 미국인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하고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틸러슨 장관은 남중국해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나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압력을 가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회피하도록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은 경제와 무역에 대한 지위가 높아지는 데 따라 안보에 대한 책임의식 역시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 경찰이 지난 주말 발생한 테러 사건의 용의자를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영국 경찰은 오늘 런던 유험과 바킹 일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명을 구금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 12명의 용의자를 체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자신들의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일 총선을 앞둔 영국에서는 최근 잇따른 대형 테러 사건을 계기로 테러 대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4개 나라가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는 오늘 각각 발표를 통해 카타르가 테러를 지원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카타르 내 자국 외교관을 철수시키고 해상과 영공을 통한 교통편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타르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4개 나라들의 단교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단교 조치는 주권에 대한 침해로 매우 놀랍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미국 언론에 거듭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방영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 러시아를 방문했지만 그와 만난 적도 없고 관계를 맺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 명의 미국 기업들이 매년 모스크바를 방문하지만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기업인들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또 다른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 민주당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해커들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러시아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미국의 지도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미국의 정보기관이 최고 수준의 기밀 정보를 통해 러시아 정부 최고위층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전례 없는 노력의 배후란 점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이라크 모술에서 어린이 10만 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오늘 성명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살해되고 있다는 우려스런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일부는 교전 상황을 피해 달아나다 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 이라크 지부의 피터 하킨슨 씨는 정확한 어린이 사망자 숫자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킨슨 씨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약 10만 명의 어린이가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5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이유로 대북 인도 지원 단체의 방북을 거부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비핵화라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해상에도 비가 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3m 사이가 예상됩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인도족 지원단체와 종교단체의 방북을 잇따라 거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족 차원의 민간 교류라 할지라도 남북 교류는 당분간 쉽게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5일 유엔의 대북 제재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이유로 대북 인도 지원 단체의 방북을 거부했습니다. 대북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은 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26일 한국 정부의 대북 접촉 승인을 받고 북한 측에 팩스로 사업 진행과 관련한 협의 사항들을 보냈지만 공식적인 답이 없었고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난 2일 이루어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 정세라든지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북 측의 반발이 민간교류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이번 주 예정했던 말라리아 방역물자 반출과 한국 측 대표단의 방북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은 당초 오는 7일이나 8일쯤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으로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오는 10일쯤엔 방북단을 꾸려 평양에서 추가 사업을 논의할 방침이었습니다. 북한은 또 한국 종교단체들의 방북도 거부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5일 북한 측에 팩스를 전달받았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한국이 적극 지지한 상황에서 남북이 얼굴을 맞대고 평화를 논의하는 건 시의적절치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7개 종교가 회원 종단으로 참여하는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는 최근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2일 승인받았습니다.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같은 내용의 팩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는 10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방북을 추진해왔고 통일부의 대북접촉 승인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함께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최근 통일부의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받고 추진해온 6.15 남북공동행사도 행사 장소를 놓고 북한 측과 이견을 빚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는 북한 측에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는데 북한 측은 경의선 통행이나 통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개성 개최는 어렵다며 당초 제안했던 평양 개최를 거듭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이에 따라 6.15 남북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열자는 북측 주장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성보다 평양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장소라는 점에서 이 행사도 자칫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처럼 민간단체 교류 재개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면서 향후 다른 단체들의 교류 사업들도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입니다.
일단 민간차의 교류부터 재개되는 것이 순서라고 저희는 생각은 했는데 여전히 당국 간의 관계가 꽉 막혀서 민간교류가 재개되기 어렵고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었고 문재인 새 정부가 남북 민간 교류 재개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첫 조치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통일부는 5일 결의의 숲 등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4건을 추가로 승인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북 접촉 승인 건수는 모두 1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민간 교류 재개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 탈북자들은 이에 대해서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 어스틴 김 씨는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민간 교류가 대화를 위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스틴 김 씨의 말입니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돌발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저는 오래전부터 제 소신은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 민간 교류는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김 씨는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정책 자체만으로는 좋은 정책이었지만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돼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대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포주기식으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정부 정책 기조에 잘 따라가면서 지난 10년 동안 왜 대북 지원이 보수 정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 국민도 납득이 가능하고 북한 주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북 지원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김 씨는 특히 북한이 의료나 농업 분야, 주민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분야에서 많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4년 탈북해 시카고에 거주하는 김혜성 씨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은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원한 의약품이 북한 정권과 군대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남은 의약품이 주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 교류에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약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서. 약 자체로서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약 자체가 얼마 없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북한이 받은 병원들은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들에서 주는 약에 의해서 움직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탈북 난민 앤드류안 씨는 인도주의 지원의 혜택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북한 정권만을 유지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량, 쌀, 의약품 모든 것이 다 군부계통이나 권력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주민들은 뭐예요? 그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는 돈 주고 시장에 나가서 유엔에서도 그런 인도주의 지원으로 들어온 의약품이나 쌀을 시장에 나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인도주의 지원을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씨는 다만 예술이나 스포츠, 기술 교류 등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와 접촉은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활성화하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북한도 생각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식 변화가 상당히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식량을 지원을 한다거나 무슨 어떤 김정은 독재 체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지원은 저는 어떠한 지원도 저는 그런 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재미 탈북민연대의 조진애 대표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나 민간 교류도 일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하다 보면 또 더 많은 거를 보내야 될 거고 사실 북한이 그 어떤 지원을 하든지 정부가 그거를 장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지원을 한데도 달갑지가 않고 너무 화가 나니까 듣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정착해 사는 탈북 난민 아브라함 조 씨도 북핵 문제와 별개로 남북 간 민간 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며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지원이나 교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북 인도지역 지원을 왜 이렇게 국제 제재 강조하고 그 별개의 차원으로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 북한의 우리 민간 단체 한국은 민간단체가 북한에는 모든 조선노동당 소속단체예요. 모든 게 다. 그게 일란 거 해도 그걸 다 세탁해요. 북한에서는. 근데 왜 그런 일을 문재인 정부는 모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조 씨는 한국이 제공하는 인도주의 지원이 북한에서 정치적 선전에 이용만 되고 있다며 실제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6일 인도적 지원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을 1년 4개월 만에 처음 승인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민간교류 등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접수된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은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남측위원회 신청 등 모두 19건입니다. 접촉 신청의 목적은 인도지원과 개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 다양하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정세균 한국 국회의장은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북한 대표단을 초대했습니다. 정 의장 측은 오는 26일부터 4일 동안 서울에서 한국과 러시아 국회가 공동 주최하는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포함한 41개국 국회의장단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복 의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면 지난 2014년 10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이른바 3인방의 한국 방문 이후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이 됩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아직까지 북한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회신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 재무부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단체와 개인을 추가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북핵 지원 세력을 겨냥한 조치라면서 대북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여기에 자금을 대는 개인과 단체를 계속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target individuals and entities responsible for financing and supporting North Korea's unlawful nuclear ballistic missile.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날 발표된 미 재무부의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 북한이 방향을 바꿔 진지한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과 거래한 9개 기관과 3명의 개인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북한 군대와 핵,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노동자와 석탄, 광물, 그리고 해외 금융활동을 통한 북한의 수익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대북제재 대상에 러시아 국적자와 기업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보여줄 것이라며 러시아도 여기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and we hope this includes Russia.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나 세르게이 랴부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이번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경고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러시아의 의도를 추측하지 않겠다며 러시아 당국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샹그릴라 대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서 국제사회가 모두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과거 샹그릴라 대화는 미국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핵심 사항이었지만 올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장 주목받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일 주재 발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험이자 전 세계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멜컴 턴블 호주 총리도 2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세계적 위협이고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며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과의 3자 회담과 이들 두 나라를 포함한 캐나다, 호주 등 국방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대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한국은 주한미군의 배치가 진행 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한 장관은 매티스 장관에게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사드 관련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인 문제로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라며 모든 과정에서 미한 동맹의 근본 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매티스 장관은 한국 정부의 사드 관련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의 회담 후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말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과 논의한 모든 의제는 청와대와 조율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올해 샹그릴라 대화가 예년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고 중국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해 주요국과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의 특징은 북핵 문제가 다른 어떤 영내 안보 사안보다도 가장 중요한 안보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국제사회가 공동의 그 집합적 행동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개막한 올해 샹그릴라 대화엔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34개국 국방장관과 차관, 안보 전문가 등이 참가했습니다. 샹그릴라 대화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증진을 위한 반관 반민 1.5트랙 성격의 회의로 지난 2002년 시작돼 해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현상 유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 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파괴무기 비확산 담당 선임 국장이 2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포드 선임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미국 군축협회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북한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Our policy is not, repeat, not one of regime change, but one of trying to actually get a real discussion back on again about what
북한 정권의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낮추기 위한 진지한 대화가 재개되도록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이란 겁니다. 포드 선임 국장은 특히 북한 정권이 나쁘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존의 전략적 선택을 재평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과 군사 프로그램의 돈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끊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정책적 민감성 등을 언급하며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기존의 대북 현상 유지 정책을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important also that we're trying to work very hard with China now in ways that have not yet been tried.
포드 선임 국장은 현상 유지가 궤도와 같아서 나중엔 더 빠르게 떨어진다며 북한의 위험은 점증하고 문제는 악화하며 긴장도 고조되고 있어서 현상 유지는 안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중국이 비핵화보다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인한 불안정과 국익 악화를 우려해 변화보다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는 기존의 지배적인 분석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포드 선임 국장은 하지만 정권 교체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미중 두 나라가 협력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국이 바라는 안정과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다면 다른 다양한 진전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좋은 출발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Feel like we're off to a good start with new President Moon and his administration. They have underscored the paramount importance of the U.S. alliance relationship.
문재인 정부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삼았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 정권이 궁극적으로 진지한 대화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미 정부의 정책을 공유하고 있어 긍정적이란 겁니다. 한편 포드 선임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차이를 묻는 말에 인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명확한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국방부가 미군 측과의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업무보고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청와대는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절한 환경 영향 평가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해 보고를 누락한 국방부의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 수석은 발표에서 국방부가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와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업무보고에 앞서 작성된 국방정책실 보고서 초안에는 이 같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검토 과정에서 국방정책실장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윤 수석은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보고 누락은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윤 수석은 국방부와 미군 측의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일 뿐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라고 일축했습니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보고서에 발사대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 보고에서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 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도 보고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에 따라 보고 누락 책임이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결론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경상북도 성주로 지정된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도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을 32만 7천여 제곱미터로 제한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문 대통령이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절한 환경 영향 평가를 지시한 데 대해 국방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국방부와 군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수 지침을 확실하게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인 4명을 억류 중인 북한이 이들의 소재를 감춘 채 1년 넘게 영사 접견 또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는 수감된 미국 캐나다인들과 가족들에게 꿋꿋이 견뎌달라는 위로를 전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억류 미국인들이 북한 어디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2일 VOA에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 대사관 측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정확한 소재지를 북한 당국에 계속 문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 대사관 대표가 지난해 3월 2일 원비어 씨를 방문한 게 마지막 영사 접견이었으며 이후 계속해서 추가 접견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해 1월 2일 평양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억류된 뒤 그해 3월 15년에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은 원비어 씨 외에도 2015년 10월 2일 김동철 씨, 올해 4월 22일 김상덕 씨, 그리고 지난달 6일 김학송 씨 등 4명의 미국 시민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북한에 억류됐다 6개월 만에 석방된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는 지난 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억류 당시 바깥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게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The biggest problem for me was not knowing what was happening back here. The information black hole that I was in, not knowing anything was going on the outside world.
그러나 현재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에겐 파울 씨에게 한 차례 허용됐던 영사 접견조차 큰 혜택으로 비춰질 만큼 외부 접근이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마르티나 아버그 소머기 이등석이관은 지난 2월 VOA와 전화 통화에서 억류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길이 없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설명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억류 미국인들에게 가족과 지인이 보내오는 편지와 일상용품마저 전달해주지 않아 일부 품목들이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 내부에 그대로 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울 씨는 억류 당시 1분당 5달러의 국제전화 요금을 내고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가족에 전화한 적이 있었고 가끔씩 손에 쥔 가족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큰 위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I kept those and read them and reread them and reread them. Many times that was a major bright spot in my day when I could get those out and read them again.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법과 대학원 노정호 교수는 북한이 이처럼 억류 미국인들의 영사 접견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63년 체결된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자국 영사에 면담을 요구할 경우 즉시 해당국 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영사 접견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콜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인 인지를 살아있는 미끼처럼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has determined that they can use American hostages as live bait.
북한은 영토 내로 들어온 미국인을 억류하고 위협하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보복당하지 않는 안전한 도발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장 최근 억류된 미국 시민 2명 모두 평양과학기술대학 소속으로 수해복구와 식량 지원 등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전념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장 재직 당시 억류 미국인 문제를 수차례 다뤘던 데이비 스트로브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평양과기대와 북한 지원에 헌신했던 이들을 다루는 방식은 북한 정권과 시스템의 속성이야말로 한반도 문제 근원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불법 월경 등 실질적 위법 행위를 문제 삼기도 했던 북한이 최근엔 훨씬 자의적인 억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긴장 고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is is just another way, another tool that North Korea can use to ratchet up the tension.
그동안 북한에서 발생한 미국인 억류 사태는 대부분 빌 클린턴, 지미 카터 등 전직 대통령 혹은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방북을 통해 해결됐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 시민을 이용해 미국 정부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과의 관여에 정치적 유명 인사가 개입하도록 만드는 전략에 성공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전직 정치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석방 교섭에 나선다 해도 미국의 압박과 주의를 분산시키고 북한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효과는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의 한국 담당 보좌관과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도 미국 고위급 인사가 방북해 고개를 숙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미국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됐던 제프리 파울 씨는 가족들 역시 억류 당사자들 못지않은 고통에 시달린다며 수감 중인 미국과 캐나다 시민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굴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Hang in there. Should get better. Our prayers are with all the families and the detainees.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최근 동해에서 표류 중인 북한 선박 두 척과 선원 4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지난 2일 선원 1명이 타고 있는 선박 한 척이 한국 해군함에 의해 구조됐고 3일에는 다른 한 척이 선원 3명이 탄 상태로 한국 해경함에 의해 구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된 북한 선원들은 현재 정부 합동신문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1일에도 한국 해경이 동해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6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영국에서 또다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수도 런던의 상징인 런던 브리지에서 승합차가 보행자들에게 돌진해서 5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상황 좀 보겠습니다. 또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6차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타이완 방어 의지를 밝힌 내용 보겠고요.
예.
이번 주 목요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이 상원에서 공개 증언을 할 예정인데요. 청문회를 앞둔 워싱턴 정가 표정 좀 보겠습니다.
예. 영국에서 또다시 테러가 발생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 수도 런던 도심에 있는 이 런던 브릿지, 이 런던 다리와 인근 이 버러 마켓에서 승합차가 보행자들을 덮친 뒤에 흉기 난동이 이어져서 최소한 7명이 살해되고 48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 3명도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는데요.
예.
당국은 즉시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이 런던에서는 지난 3월에 의사당 인근 웨스트민스터 브릿지에서 비슷한 수법의 차량 돌진 테러로 6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고요.
예.
지난달 말에는 맨체스터 공연장에서 자폭 테러가 일어나서 2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불과 석 달 안에 3차례의 테러가 이어지면서 영국 사회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누가 어떤 이유로 이번 테러를 저질렀는지 수사가 조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요, 범인 3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추후 이름을 공개할 거고, 수사당국이 새벽에 주거지 두 곳을 급습한 이후에 11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런던 경찰이 4일에도요, 전날에도 테러범 3명 중에 1명이 살던 아파트를 급습해서 12명을 검거한 바 있는데요.
예.
테러범 가운데 1명은 파키스탄계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요, 이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비밀 부대가 이번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번 테러로 숨진 사람이 최소한 7명이라고 앞서 얘기하셨는데, 네, 희생자 가운데 외국인들이 많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온 외국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지 언론이 희생자 가운데 1명의 신원을 조금 전에 공개했습니다.
예.
캐나다 출신 30세 여성 크리스틴 아치볼드인데요. 결혼을 위해서 현지로 건너갔다가 변을 당한 뒤에 약혼자 품에서 숨진 걸로 텔레그래프 신문이 전했습니다.
예. 영국에서 잇따라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메이 영국 총리가 어제 발표한 성명 내용을 통해서요, 이슬람 극단주의에 맞서 싸워야 하고 경찰과 대테러 기관들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테러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영국에서는 오는 목요일에 총선이 실시되는데요. 당초 메이 총리 소속당인 보수당이 압승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이단 테러 발생과 함께 제1야당 노동당과의 이 복지 정책 공방이 이어지면서,
예,
현재 판세가 좀 흔들리고 있는 걸로 그렇군요.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테러 확산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테러 당일 런던과 영국을 돕기 위해 미국은 무엇이라도 하겠다면서, 우리는 영국민들과 함께한다, 신의 축복을, 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예.
다음 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런 유혈 사태는 끝내고야 말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테러와 관련해서 한 일부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직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런던 테러 사태가 특정 국가 출신의 미국 입국을 일시 제한하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취지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요.
예.
또 미국의 총기 소유 관련 정책을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태를 정책 홍보에 이용했다는 비판이 어제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언론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밖에 세계 주요 지도자들도 이 테러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웃나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요,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성명을 냈고요. 영국 총리와의 통화에서 사건 수습 과정에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또 앵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테러와의 싸움에서 영국 편에 굳건히 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서요, 관련자들이 하루빨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요, 오늘 그 이번 테러의 분노를 나타내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고요.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 테러리즘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암세포와 같다면서 지정학적인 정치에 쓰고 있는 이 힘을 반테러에 투입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비인간적인 공격과 가슴 아픈 희생을 넘어서 우리는 연대할 것이며 또 인간성에 대한 믿음 또한 잃지 않을 것이라면서 또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16차 아시아 안보회의가 막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례 안보 협의 행사인 제16차 아시아 안보회의가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예.
아시아 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싱가포르에 있는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예,
통상 샹그릴라 대화라고 부르는데요. 올해 행사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 이렇게 주요 참가국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안보 위협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요.
네.
개별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공조를 또 다졌습니다.
예.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을 제재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중국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여러 나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예.
또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 유사화와 이 과도한 해양 주권을 주장을 반대한다면서 해당 해역에서 미해군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계속 펼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예, 북핵과 관련해서 중국과 협조하는 것과 또 남중국해 문제는 별개다 이런 인식이군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매티스 장관이 타이완을 방어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번 회의 개막 일정에서요. 미 국방부는 확고부동하게 타이완의 민주적인 정부와 함께 일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타이완 방어 의무를 다할 것이고 타이완이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무기를 판매하는 등 이 타이완 관계법을 지켜나가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타이완 관계법은 미국이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제정한 법인데요.
예.
이 타이완이 군사적 위협에 처하면 미국이 지켜준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예.
타이완 관계법에 대해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법규로 중국은 이에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히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히 준수하라고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며칠 남았습니다만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8일 상원정보위원회 공개 청문회에 코미 전 국장이 출석을 하는데요. 코미 전 국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코미 전 국장이 이날 오전에 공개 청문회에 이어서요. 오후에는 상원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별도로 또 비공개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런데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 특권 이런 걸 이용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을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신문이요. 지난 금요일에 익명의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을 막을 계획이 없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요. 백악관 법무팀의 검토를 받아야 할 일이라면서 청문회 증언을 막을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코미 전 국장이 이제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TV 인터뷰 등을 통해서 코미 전 국장과의 대화 내용 등을 언급한 점을 들면서요.
예.
청문회 증언을 막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미 전 국장은 지난 3월에는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었죠. 여기서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이제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상원 청문회에서 궁금해하는 문제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관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예.
이 플린 전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주미 러시아 대사와 러시아 제재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또 이를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임을 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코미 당시 FBI 국장에게 플린 전 보좌관이 좋은 사람이니까 수사를 그만둬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런 대화 내용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코미 국장이 메모를 남긴 것도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메모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수사 중단 요청을 했는지 아닌지를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고요.
예.
또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당시 FBI 국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충성을 요청했다고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 보도 내용의 진위에도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질된 코미 전 국장이 공개 석상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또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 역시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 하루 전날인 수요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하는데요. 예. 원래는 해외정보감시법의 일부 조항을 재연장하는 문제에 관한 청문회인데요. 코미 전 국장 문제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예. 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공개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이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된 후에 이번이 처음인데요. 백악관이 처음에 코미 전 국장 경질 소식을 발표하면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또 엇갈리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아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립니다. 남포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1도. 신유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1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 21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11, 낮에는 22도가 예상됩니다. 해천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2도입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0도, 용현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 21도, 개성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도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1도, 풍산 아침에는 6도, 낮에는 16도, 청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9도, 웅기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6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4도, 낮에는 17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3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6월 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와는 별개로 미국과 호주 관계는 강력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의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과 머리스 페인 국방장관과의 4자 회담을 위해 오늘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려는 것은 아니라면서 기후변화협정이 미국인들에게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숍 장관도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을 일축하면서 호주와 미국은 비슷한 세계관과 가치, 공동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렉스 틸러슨 장관은 남중국해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국 런던 경찰이 지난 주말 발생한 테러 사건의 용의자를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영국 경찰은 오늘 런던 뉴험과 바킹 일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명을 구금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 12명의 용의자를 체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자신들의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밤 영국 런던다리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로 7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고 테러범들은 현장에서 모두 사살됐습니다. 오는 8일 총선을 앞둔 영국에서는 최근 잇따른 대형 테러 사건을 계기로 테러 대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4개 나라가 카타르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는 오늘 각각 발표를 통해 카타르가 테러를 지원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카타르 내 자국 외교관을 철수시키고 해상과 영공을 통한 교통편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예멘 정부를 돕는 연합군을 이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조치로 카타르가 연합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타르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네 개 나라들과의 단교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인도가 자체 개발한 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인도 우주연구센터는 오늘 오후 5시 28분 스리하리코타의 우주발사장에서 3톤급 정지 궤도 위성을 실은 GLSV MK3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로켓은 무게 640톤, 높이 43m로 최대 중량이 4톤인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인도가 개발한 로켓 중 가장 무겁고 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7년 안에 자국 우주인을 궤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로켓과 우주인 탑승 캡슐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미국 언론에 거듭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방영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 러시아를 방문했지만 그와 만난 적도 없고 관계를 맺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 명의 미국 기업들이 매년 모스크바를 방문하지만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기업인들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또 다른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언론이 정상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 민주당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이라크 모술에서 어린이 10만 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오늘 성명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살해되고 있다는 우려스런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일부는 교전 상황을 피해 달아나다 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공 관제 시스템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공항과 고속도로 등 미국 내 각종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항공 관제 시스템 민영화가 여행 시간과 연료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항공 관제 시스템은 연방 항공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